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큐리
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요. 네.
오늘 어떤 분을 모셨죠?
오늘은 네. 마켓컬리에서
지금 프로덕트 디자인 리딩을 하고 계신 이지훈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훈님이 오늘 본인 스스로를 이제 투머치 토커라고.
저희는 너무 편해요.
네,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든든합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지훈님.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켓컬리에서 프로덕트 리더로 일을 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마켓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마켓컬리는 지금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이고요.
유통회사.
네. 그 아이덴티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유통회사, 온라인 모바일 장보기 라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그쵸. 들으실 텐데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유통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지금 주변에서도 마켓컬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특히 저도 직장에서도 주변 동료분들이 마켓컬리에서 뭐 구매했다. 네. 나 지금 뭐 봤는데 지금 이거 100원에 준대 해서 네. 저도 그래서 한번 가입을 했었거든요. 100원 네. 줄 때.
네. 지금도 계속 네.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되게 신선한 마케팅이랑 또 그 품목들이 굉장히 안목이 있어요.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되게 독특한 신선식품 플랫폼, 유통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마켓컬리에는 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의 창업자인 소피가 있고 김슬아 대표님을 저희 내부적으로 소피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소피와 함께 이제 공동 창업자인 박길남 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마켓컬리를 창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저는 그 다른 회사에서 이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창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절을 하고 그때는 제가 너무 디자이너로서 쪼렙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스타트업을 같이 했다라가는 제가 방해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절을 하고 한 다음에도 저도 이제 제 커리어에 굉장히 큰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치열하게 UX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이직을 해서 두 번째 회사에서 저도 혼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하다가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어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클릭하는 지점들은 옛날보다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그때 상황적으로 훨씬 더 시급했었던 게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저의 롤보다는 CTO 쪽이 기술 쪽으로 훨씬 리딩을 하는 그런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그때는 진행을 하지 더 이상 않았었고 세 번째로 2017년도 여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가 아직은 그때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을 때지만 이번 기회를 개인적으로 놓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켓을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로켓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너무 컸었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아직 준비된 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리스크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도전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합류를 세 번의 고민 끝에 네네 시도 끝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훈님이 아, 이 마켓컬리는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했었을 땐 저는 이제 길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으니까 그 비즈니스에 대한 지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지표들이 벌써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탄탄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있었지만 길남님도 그렇고 저도 산업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던 지점들을 벌써 마켓컬리는 다 깨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의 상식을 깨는 지점, 그리고 이 회사라면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덕트적으로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서비스를 보면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UX를 하시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이 회사에 와서 누가 되지는 않고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확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인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지점은 그건데, 소피랑 최종 면접을 보는데 저는 태어나서 저보다 고객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을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냥 일상 평상시에도요?
네네, 그냥 그러니까 네네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냥 그 모든 고민의 지점들이 무조건 고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UX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일 만큼 소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UX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라고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 이런 리더와 함께하는 회사라면 이런 동료와 함께한다라면 UX를 하려고 하는 나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했었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컬리 합류하시기 전에 UX 디자인 회사에서 뭐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전 커리어도 한번
아 저는 네. 첫 번째 회사는 그 SK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UX 실무를 하고 있었다가 그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전혀 다른 회사였었어요. 그냥 OTA 조그마한 OTA 그러니까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해서 이제 호텔 예약하는 서비스였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서비스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그 UX 디자이너로서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증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공부를 해외에서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영어로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향수가 너무 짙어져서. 근데 그 회사는 저의 이제 상사인 이사님과 대표님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일을 했어야만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은 이상한 이유로 그냥 저한테는 좋은 플러스 요인이 돼서 무모하게 되게 도전을 했었던 네 그게 두 번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첫 번째 회사에서는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었고 네 그리고 마켓컬리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들어와서 지금은 프로덕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덕트 리더가 어떤 직책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개인적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디자인 분야랑 다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시는 게 프로덕트 리더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는 우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본다라면 그 마켓컬리에는 크게는 세 가지 디자인 팀이 있어요. 우선은 디비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본부 같은 곳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이 있고 프로덕트 디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덕트 디비전을 리딩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라서 프로덕트 리더인 거고 그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리더 분은 이제 저희 상품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텐츠 브랜딩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 같은 거 나갈 때나 기획전 같은 거 할 때 문구 하나하나 다 이제 작성을 하시는 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채널도 관리를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 디비전 안에 디자인 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비주얼 브랜딩이라고 하는 팀이고 이벤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심지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디자인을 사이니지 디자인 같은 거 하고 저희가 이제 컬리에서 판매하는 PB 상품들도 있는데 그런 패키지 디자인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는 비주얼 브랜딩이라고 하는 팀이 있고 저희 상품 상세에 올라가는 그 상품에 대한 소개 컨텐츠들을 디자인을 하는 팀이 굿즈 디자인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에 있는 두 가지 디자인 팀이고 저희 프로덕트 디비전에는 그냥 프로덕트 팀이라고 지금 편의상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세 가지의 팀이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는 중인 상황이라서 그 중에서 이제 UX 쪽, 고객 인터페이스 쪽을 이제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파트가 있고 그 분들이 이제 또 디자이너 분들이시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분이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 좀 보통 말하는 그런 브랜딩이랑 뭐 컨텐츠 관련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고 지훈님이 리딩하시는 프로덕트 디비전은 UI, UX 쪽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디자인 쪽으로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비전 쪽은 그렇게 컨텐츠랑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팀이고 프로덕트 디비전은 좀 정체성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아직은 그게 좀 그 과정 히스토리가 좀 있기는 해서 제가 프로덕트 디비전이 원래 개발팀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었던 디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중에서 고객 인터페이스만 이제 디자인을 하는 팀은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개발 총괄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개발팀이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디비전이라고 하는 아예 새로운 본부가 생겨서 쪽으로 되곤 있지만 아직은 예를 들어서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아직 프로덕트 디비전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살짝 짬뽕이면서도 전방위적이면서도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보통의 그런 스타트업이나 다른 조직이랑 디자인팀 구성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뭐 디자이너들끼리 다 뭉쳐있고 그리고 개발팀도 뭉쳐있고 그 중간에서 계속 협의를 하거나 약간 그런 형태가 좀 많은데 네네. 이렇게 뭐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이랑 프로덕트 디비전이 나눠져 있을 때 지훈님이 보셨을 때는 뭐 어떤 장점이나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우선 그렇게 왜 나눠져 있느냐라고 하면 더도 덜도 말고 저 때문인 것 같고요.
아, 직접 나누셨어요?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었을 때 프로덕트 팀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디비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애초에 그때는 없었고 그냥 그때는 개발팀이라고만 퉁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애초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니까 프로덕트 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덕트 팀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아까 전에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에 있는 그런 디자인 팀에서 이제 일부 고객 인터페이스에 대한 업무까지도 그때는 담당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기술적인 지점이랑 그 접점이 너무 높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그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개발자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사람이 제가 돼버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원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파편화가 되면 사실 각각 집중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다르고 집중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긴 하지만 사실 브랜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관성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지점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브랜드 커미티라고 해서 이제 리더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커미티 같은 게 생기면서
각각의 리더분들이 같이 모여서 네. 이야기를 하고 다시 흩어져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네네.
이런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컨텐츠 쪽에서 중심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리딩을 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어떤 거는 굉장히 프로덕트 시스템 쪽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프로덕트 팀에서 아마 PM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관리를 하지만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언제나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최근에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제리가 질문한 것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프로덕트 디자인 리더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아직도 그 대답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 해주세요.
네,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진짜 다 하고 있어요.
네.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지점들은 다 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팀이 너무 빨리 크고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 다 크고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팀을 갖추고 뭔가를 하고 이럴 수 있을 만한 그런 호흡도 없고.
맞아요. 스타트업의 묘미죠.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자가 없었던 모든 지점에는 제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고객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됐든 주문 처리 시스템이 됐든 물류 시스템이 됐든 배차 그 관리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됐든 모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솔루션이나 시스템이 존재하는 영역에는 다 제가 우선은 책임이 1차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도 프로덕트 팀은 예를 들어서 고객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은 그 팀원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팀 운영을 하면서 아직 인프라 쪽은 항상 개편이 필요하고 사실 이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매우 높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걸 시스템적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팀원들이 그래서 채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시화가 된 영역들을 기준으로 한 분 한 분씩 이제 전문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영역을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뭔가 디자인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영이랑 매니징까지 거의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시스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 실무적인 맥락에서는 가까운 정의일 것 같고 비주얼적인 부분은 저는 거의 개입을 안 하거나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그쵸, 프로덕트 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획 앞단에서의 기획과 그 화면 설계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PM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봐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격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기는 하지 가이드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직접 진행은 하진 않고 다 실무자분들이 직접 리딩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서포트라는 개념으로 저희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마켓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진짜 온라인 장보기인데 네, 이제 지훈님은 이제 유통회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유통이 중요해서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마켓컬리에게 유통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UX 디자이너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덕트 리더라고 하고 있고 설계를 주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네.
저는 언제나 제가 UX를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이한 개념에서의 유통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치열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고객 경험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커머스 서비스 사이드에서 찜하기 기능이 있고 막 되게 현란한 기능들이 있고 아무리 추천 엔진이나 상품 추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가 된다라고 해도 내가 결국 주문한 물건이 내가 약속받은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건 지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제가 모든 시스템에 대한 관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객과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UX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만큼의 그 니즈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서 소피가 만약에 프로덕트적인 관점이 있었다면 이걸 아마 본인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소피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관점이 부족한 상황이었었고 제가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물류센터에 가 있더라고요.
물류센터도 직접.
지금도 계속 물류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럼 서비스의 품질이랑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네요.
네네.
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마켓컬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도 이제 유통, 물류를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네.
새벽 배송이라는 기능을 이제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새벽 배송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새벽 배송은 저희가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문을 당일 밤 11시, 그러니까 23시까지 주문이 들어오는 주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배송을 완료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약속인 거죠. 이게 저희가 유통회사로서 이제 고객한테 드리는 가치 제안인 거고 그 가치 제안에 이제 고객들은 동하셔서 이제 고객 경험을 시작을 저희와의 경험을 시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주문을 11시까지 받고 그 주문을 새벽 1시 2시 정도에는 이제 차가 센터에서 다 준비가 되어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배송 도착지까지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샛별 배송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지역은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그래서 많이들 슬퍼하십니다 지금.
네, 사실 그거를 저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던 게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컬세권이라고 부르고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 컬리가 배송에 갈 수 있는 지역 안에 있다라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컬세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네,
많이들 슬퍼하세요. 아 서울에 살지 못해서 내가 컬리 배송을 못 받는다고.
계속 넓히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고객과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확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계속 배송 지역이나 이런 것 주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수도권 지역 컬리 샛별 배송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택배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택배 배송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샛별 배송 지역에 더 편입시킬 수 있을지 매달 리뷰를 하면서 계속 영역을 넓히고는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는
컬세권이라니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삶의 질이랑도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고객한테 뽐뿌를 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부심이 드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네. 컬세권이에요.
나도.
저도.
다들 좋은 대사네. 되게 재밌다. 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제 샛별 배송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밤에 주문했는데 이 사람들 잠을 안 자? 왜 아침에 오지? 약간 이러면서 그게 되게 신선하면서도 재밌게 다가왔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럴 거고.
그런 회사에서 이제 케이터링 때문에 샐러드 같은 거를 아침에 빨리 시켰는데 그래도 늦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새벽이니까 그래도 8시, 9시에 오겠지. 라고 감안을 하고 시켰는데 진짜 7시 전에 온 거예요.
저도 네네. 그냥 막연하게 그거 시켰을 때 뭐 아침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새벽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기술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어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냥 운영적인 맥락에서 저희 그 팀원분들, 동료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일매일 치열함이 있어야지 그 하루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루에 또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통이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 꾸준한 치열함이 있어야 되고 그냥 하루 어제 잘했다라고 오늘은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잘했고 오늘은 어제만큼 심지어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게 유통업의 어떻게 보면은 숙명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다들 뭐 이게 유통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뭐 냉장 시스템인지 뭐 맞아. 그런 걸 하나도 네네. 모르잖아요. 사용자들은 네네. 그냥 일단 보다가 이거 맛있겠다 하고 시키고 갑자기 오니까 이거 진짜 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컬리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인상적이었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산업공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했는데 그때 소피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으면서 너무 업계 기준으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게 지금은 저희가 해냈기 때문에 업계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운 상식이 쓰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 지점은 사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사실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지점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 그죠. 그렇죠. 상하면 안 되니까.
전자제품은 2주일 늦게 배송이 가든 안 가든을 떠나서 그냥 그 상품이 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사이에 그 상품의 가치가 뭐 몇만 원에서 바로 0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
재고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다음에 재고 관리. 그래서 얼마나 재고를 많이 남기고 빨리 팔아야 되는가. 근데 또 너무 빨리 팔면 계속 품절이 걸리게 되니까 이런 재고 관리라고 하는 그 난이도가 거의 최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식품을 유통을 하는 업계들이 그 쉽게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이마트나 이런 대기업에서 완전 엄청 큰 스케일을 가져가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폐기가 되는 게 저희 진짜 비즈니스 쪽으로는 굉장히 위험했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어떻게든 해냈더라고요. 저희가 하루하루 그냥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폐기율이 이제 뭐 1%도 아니고 0.몇% 수준으로 저희는 상품 폐기율이라고 하는 걸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라고 하는 게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스탠다드를 근데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가 살아남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신기하다. 사실 고객들은 이런 거 진짜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 고객들은 모르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알면 안 돼요.
네, 사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의 치열함과 그만큼의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냥 그 하루의 고객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데.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통회사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제가 뭔가 성공하는 포인트라고 느낀 게 일단 컨텐츠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사용자들이 처음에 유입되는 경로가 여기에서 파는 것들 되게 재밌다. 뭔가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요. 그 컨텐츠들이 여기 되게 유정란? 어디서 풀어서 키운 거? 되게 그런 스토리텔링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읽다 보면 배송도 이제 빠르고 다른 것들까지 이제 편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컨텐츠에 대한 안목이 어떻게 검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한 분이 다 셀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셀렉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는 MD 팀이 있고 그 팀의 MD 분들이 이제 모든 상품들을 소싱을 하지만 저희는 런칭을 하기 전에 모든 상품들을 그 다 먹어보고 이 상품이 이런 이유로 판매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판매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품 품평회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번 광고 첫 광고 때도 나왔었던 시리즈에 있긴 내용이긴 한데 상품 품평회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체크리스트 이게 저희는 이제 너무 체화가 돼버려서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진 않지만 그 체크리스트의 기준점들이 이제는 거의 운영적으로는 100가지가 넘는 기준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상품을 다 치열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상품이 안전한지 공급사는 신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격은 좋은지 그다음에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인지 우리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당연히 있고 그렇게 상품 품평회를 통해서 살아남은 상품들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품들이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고 컨텐츠 팀에서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의 매력을 어떻게라도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 상품의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민한 팀들이 아예 다 있거든요. 스튜디오 팀은 이 상품이 어떤 식으로 구도가 나와서 촬영을 했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까부터 시작해서 에디팅 팀은 이 상품의 어떤 부분들을 어필을 해줘야지 고객들이 이제 아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작업을 당연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굿즈 디자인 팀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더 잘 표현을 해서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고 계시고 네 그런 노력들이 다 그냥 합쳐지다 보니까 컨텐츠라고 하는 게 나왔던 것 같고 이 정도 스케일의 오퍼레이션과 컨텐츠의 퀄리티를 제공을 하는 게 퀄리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플레이어들이 생기기는 했는데 거의 독보적이었었고 네 그게 초기 브랜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진 콘텐츠를 컬리에서 다 직접 찍는 게 되게 네.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걸 뭐 하나하나 그 어느 세월에 다 파는 상품들을 또 되게 사고 싶게 찍어놨어요.
네네. 맛있겠죠.
네네.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부적으로 사실 외주를 맡기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우리밖에 그냥 못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알아서 이 상품을 잘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공식이 여러 지점에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PB 상품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뭔가 마켓컬리에서 직접적으로 제작하시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마켓컬리에서도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PB 상품들도 있고 이제 좋은 공급사분들과 협업을 해서 이제 패키징 리브랜딩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PB도 있고 PB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저희가 직접 그런 브랜딩까지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품군이 적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컬리는 더 좋은, 더 많이, 더 다양한 좋은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해서라도 그런 경험들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다소 되게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서브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뭐.
그 마케팅이 100원에 주는 마케팅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서 유입됐거든요.
저도요.
유입 고객들이 두 명.
아니 랍스터를 100원에 살 수 있대.
아 저는 그 대구 꿀떡을 100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네네. 이거 봤어?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100원에 준대. 너 빨리 가입해. 이래서.
네네.
그래서 바로 가입하고 이제 받아 먹었거든요.
이게 되게 그 입장이 좀 달라서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100원 딜이라고 하는 그 딜이. 상당히 힘든 주제예요.
왜요?
아, 그래요?
시스템
땀을 흘리시고 계셨어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100원 딜이 그 시스템 판매 상품을 구매를 하는 그 플로우라고 표현을 한 그 그 여정이 일반 상품들이랑 좀 달라요. 시스템적으로 100원 딜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다른 플로우로 개발을 했던 것도 설계를 하고 개발한 것도 초반에도 쉽지는 않았었고
그렇겠네. 예.
그 마케팅 리더이신 병아님이랑 같이 이제 막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이제 그 전환율이라고 하는 지표 개선을 한번 해보자. 100원 딜이 너무 마켓컬리한테 중요한 그 마케팅 스킴인데 이게 굉장히 여기서 전환율이 좀 더 높아지면 너무도 좋을 것 같다.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려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크게 뜯어고쳤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체감하기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매우 매우 크게 뜯어고쳤는데 그래도 아직 개선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0원 딜을 막 이렇게 열정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아 이제 마케팅 팀에서는 이 방송을 들으면 나한테 새로운 티켓을 들고 오시겠구나. 지우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100원 딜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쩐지 땀 흘리시더라고요. 네. 아까부터
네,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네, 미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되게 아, 그 시스템적으로 되게 힘들구나.
어떻게 지금 홍보됐어요? 100원 딜로 유입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100원 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게 이미 이제 가입된 사람한테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제 쿠폰을 통해서 그거를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쿠폰은 저희가 이제 고객 플로우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스킴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인지적으로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100원이라 그랬는데 왜 100원 아니야?
나중에 할인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쿠폰으로 할인을 마지막에 결제 직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안 가시는 분들은 왜 100원이라며.
아, 그럼 바로 이탈해버리고.
왜 14,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만 더 가시면 아실 수 있는데 막 이제 이거에서 이제 이탈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라 그래서 이거를 인베디드 그 쿠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가설을 그렇게 세워서 장바구니에 담겼을 때도 100원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장바구니에서 주문서로는 못 넘어가게 이제 아까 그 결제 직전에 있었던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도 물건을 담으면 이렇게 안 돼 진입이 더 이상 안 돼야 되잖아요. 결제 진행 못 해야 되잖아요. 어뷰징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 단계 앞인 장바구니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서 다 확인하시고 다 조건도 충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문서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했더니 주문서까지의 기존에는 전환율이 너무 높았는데 주문서까지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게 가설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앞단으로 하면은 이제 전환율이 주문서에서 전환율이 확 올라갈 테니까 전체적인 전환율이 매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어요. 주문서에서는 확 올라갔어요. 장바구니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에러 메시지들이 뭐 가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메시지가 직관적이지 않았거나 조건들이 충분히 사전에 더 추가적으로 고지를 해주거나 해야 됐다라든가 100원 뒤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려면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조건들이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뭐 안 됐다라든가 그래서 버그라고 생각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막 이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바구니에서 이탈률이 예상하지 못한 것만큼 크게 생겼거든요. 전체 전환율은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대했었던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또 장바구니 개편을 해야겠죠. 장바구니에서 경험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전체 전환율을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100원 딜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 경험이 전이가 끝나게 되니까.
재밌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네. 그런 주제가 많습니다.
이제 지우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환율, 유입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디자인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저는 사실 제가 디자이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도 되나라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타이틀을 생각보다 쉽게 아무나 붙일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주얼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여가 된 타이틀이다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지점으로 내 자신을 특화를 시켜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내가 비주얼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비주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가치를 증명을 해주고 비즈니스에 설득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데이터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좋아하기도 했었던 것도 그냥 그게 가장 큰 지점이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한다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만약에 잘 됐다라면 아니면 잘 안 됐다라면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지표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티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티가 날 것이냐 그러니까 이탈률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전환율이 늘어날 것이냐 사람들이 클릭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페이지를 끝까지 더 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험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이터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지점을
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디자인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완료를 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원하는 가설대로 됐어 하면 예스인 지점들이 있고 노인 지점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서 전환율이 올라갈 거야. 주문서 전환율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전체 전환율은? 이라고 했었을 때 장바구니에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탈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 전환율은 큰 차이가 없었어 라고 하는 지점으로 경험은 어떤 지점에서는 맞았죠. 근데 어떤 지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총체적이다 보니까 가설을 그냥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해나가면서 계속 이 모든 여정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 프로세스? 그게 저는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UX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부분 중에서 크리에이티브 팀
네네.
은 어떤 데이터 드리븐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혹은 뭐 담당자별로도 접근을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저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네네. 저에게 그냥 이게 제일 잘 맞았을 뿐이고 그냥 이거를 활용을 했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은 제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역인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함이라고 하는 영역 그냥 보자마자 심미적인 가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그쵸, 예.
저만큼 데이터에 집착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지점도 모르기는 하겠어요. 근데 결국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결국 수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에서도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치화를 시켜서 가시화를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소하게는 인스타 포스팅의 조회수, 그러니까 조회수, 라이크 네네. 수, 유튜브 조회수, 그 다음에 유튜브 러닝 타임, 뭐 이런 서브스크라이브 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게 1차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트래킹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라면 이것도 올라갔는데 그 동의 기간 안에 이 상품의 매출이 평소보다 더 늘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이 임팩트였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도 그들의 방식대로 계속 열심히 소통을 하는 방법을 체득을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고 저는 저의 또 방식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로 언젠가는 소통을 해야 되는 지점은 저는 비즈니스 컨텍스트라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정말 기감이 되는 말씀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마켓컬리가 TBCF를
네,
했는데
네, 네.
TBC는 사실 그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런
네.
것도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
그거는 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네네.
마케팅 쪽에서 이제 저희 개발팀이나 데이터 분석팀 저희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농장팀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농장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했었던 게 뭐 있냐면 실시간 유저 트래픽을 그 계속 측정을 했어요. 광고가 굉장히 빵 잘 터졌다라고 했었을 때 들어오는 실시간 유저의 트래픽이 갑자기 확 튀게 되거든요. 그게 광고 효과라고 하는 지표의 하나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임프레션은 이제 그 광고를 노출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거는 뭐 TV 시청률이랑 뭐 어느 정도 비례가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광고라고 하는 효과가 측정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보고 마켓컬리가 궁금해서 직접 들어온 사람들의
네.
트래픽은 거기 그 광고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건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 방문자 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서 얼마나 스파이크가 크게 생겼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채널에서 노출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 그 동시간대에 있는 유저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뭐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앱 다운로드도 있을 거고, 그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 트래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 완벽하진 않지만 정황적으로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TBCF를 했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그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그때 대비 이 정도 수준의 임팩트가 더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되니까, 마케팅팀은 이제 어떤 추후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정보들을 참고를 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되게 마켓컬리에만 보면은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맞아. 따뜻한 네네. 느낌인데 그 백그라운드에선 이렇게 치열하고 체계적인 그런 네. 설계들이 있었네요.
리더분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데이터를 보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데이터 트래킹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것도 다 리소스거든요.
그렇죠. 리소스죠.
근데 네. 그거를 의식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서 정량적인 정보로 이 경험을 가시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가치를 마켓컬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정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가시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편집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네. 예를 들면 뭐 TBC에서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 네. 그게 트래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매까지,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로까지 연결이 되는 트래킹이 가능한가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황적인 유추가 가능한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람?
네. 이 기간에 가입한 사람도 맞기는 한데 네. 그래서 100% 이 사람이 전 지원을 보고 왔다 안 왔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켓컬리를 검색을 처음에 할 때 네, 네. 앱스토어에서 먼저 보지 않아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앱도 iOS 앱, 안드로이드 앱 있지만 네. PC 웹도 있고 모바일 웹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POC가 총 4개인데 고객 인터페이스 기준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웹사이트 트래픽을 기준으로 그 시간대에 발생을 했었던 액티비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첫 구매, 특히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자마자 그 세션 안에 구매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트래킹 툴로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툴을 도입만 해도 이커머스 적인 그런 부분들만 기본 세팅만 해도 이 사람이 이 회원 가입을 하자마자 이 첫 번째 세션에서 구매까지 이어진 사람인지 회원 가입까지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를 수는 있어요. 회원 가입을 안 했다라면 아이디가 없으니까 이 사람 유니크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세션들이 세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한번 웹사이트에 와서 하는 여정의 시간의 그 시간들을 네. 그래서는 덩어리를 네. 한 번 왔다가 떠나는 그 모든 시간이 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 안에서 있었던 액티비티는 다 저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니까 네네. 그런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이제 챌린지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브랜드 디자이너지만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그렇구나.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브랜드 디자이너한테는.
그죠. 그래서 특히 네. 비주얼 쪽으로 이제 좀 더 특화된 디자이너 분들은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은데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아요.
저는 근데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컬리에서는 감히 그 정도 스케일의 시도는 못했지만 전 직장에서는 그 조그마한 회사였었기 때문에 네. 한번 비주얼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비주얼만 바꿨어요. 그냥 UI만 비주얼만 개선을 했는데 그 개선 작업을 한 후에 모바일에서 발생을 하는 결제 비중이 처음으로 PC를 역전을 했고, 그 이후에 모바일은 단한 번도 PC 결제 트렌드를 진 적이 없습니다.
헐, 나 소름 돋았어.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주얼 디자인의 힘을 저한테 총체적으로 보여줬던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절대로 비주얼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정보를 가시화를 해내지 못했다라면,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었더라면,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모바일 트렌드를 기준으로 언젠가는 모바일이 PC를 역전을 할 거라고 하는 거시적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식으로 되게 허무하게 결론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데이터 트래킹을 해서, 데이터 트래킹도 아니에요. 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그 데이터들 그냥 엑셀 파일로 제가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주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이 정도 수준의 가치가 있는 변화가 아니었었을 거야 해서, 제가 그때 볼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모든 지표들을 매일매일 다 보면서 엑셀에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몇달 동안 하다 보니까 그 개선을 했었던, 비주얼 업그레이드를 했었던
시장으로부터.
전후로 트렌드가 확 바뀌는 게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럼 결론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전방위 서비스 쪽으로
그거
유일한 변화는
하나니까.
딱 그거 하나였었으니까, 그때 그 스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소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시작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디자이너분들이 지금보다는 무지막지하게 더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랑 소통을 해야만 하는 숙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가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도 당연히 너무 좋은 부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뭐 논의 사항을 협의를 할때 그럼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보겠네요.
네. 큰 결정이라면 결정일수록 데이터를 수집을 할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면, 그리고 그때 당장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트래킹을 먼저 하고 다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데이터 트래킹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시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 경험이 어느 정도 고객한테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걸 진단을 한 후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마켓컬리 그 고객 인터페이스가 세상에서 가장 직관적이거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터페이스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기회 영역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객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마켓컬리는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소 3번 이상 개편을 했었고, 디자인 수정이 아예 없었던 타이밍도 있었어요. 그냥 기술적인 로직 튜닝만 해서 좀더 빨리 돌아가게 한 적도 한번 있었고, 근데 그때 데이터 체킹하는 트래킹 코드를, 데이터를 보려면 데이터를 다 심어야 되거든요. 이런 이벤트 발생을 할 때, 유저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데이터 저장해줘라고 하는 그거를 다 트래킹 코드를 심고 이벤트를 다 정의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한번 작업할 때마다 다 심었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성에만 집중을 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지적으로 조금 더 너무 보수적이고,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은 너무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지금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함부로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가는 고객한테 무슨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해할 때까지는 데이터를 심어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사용성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고 이 정도 데이터가 모였다라면 이정더큰 가설이 세워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도 백데이터가 생겼으니까 설득을 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을 얻고 있어,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의 변화가 있다라면 이 지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많이 모이면 그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조금씩은 커져요. 옛날에는 진짜 너무너무 자잘한 디자인 수정, 버튼 수정, 레이블 수정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맨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거의 메뉴 단위의 개편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변화들은 올해에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 네. 기대되네요.
내공을 모으고 있어요. 네.
뭔가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항상 데이터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토스도 그렇고 굉장히 유저 데이터랑 그런 가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서 항상 뭔가 성공하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은 유저 데이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모든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완벽하게 봐야 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꽤 최근에 조인을 하신 저희 팀원 동료분 중에 한 분이 내가 그 나만 좀 도태되는 거나 나만 이제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셨거든요.
네.
제가 그때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내가 나만의 무엇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치를 훨씬 더 순수하게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프로덕트 팀과 마켓컬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마켓컬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덕트에서의 그런 정량적인 소통을 통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우리도 충분히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 팀이야. 우리는 이런 큰 경험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한 다음에 비주얼적으로 지금까지는 시도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엄청난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도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와일드한 디자인이 나온다라면 아마 마켓컬리 서비스의 라이브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하는 방식이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주얼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경험을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가 제대로 그대로 총체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개인적인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게 근데 되게 순수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뢰하는 동료라면 쟤는 뭘 해도 쟤는 뭘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쟤는 진짜 열심히 하고 네. 잘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정말 깔끔하게 지는 친구거든. 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막 해본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거 너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런 도전도 한번 해봐 응원할게 라고 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그냥 비즈니스 컨텍스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비주얼적인 가치에 대해서 같이 폄하를 받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인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와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상황,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훨씬 더 그 기회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만의 무엇인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얼이나 브랜드 디자이너 분들이 들었으면 같이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
네.
원래 그 초반에 이 비주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 자체가
네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근데 그거를 겪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어필하기 좋으셨던 거고 이제 각각의 지금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발팀 총괄을 맡았었던 그 기간이 마켓컬리에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든 타이밍이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 마음대로 언제든지 트래킹 코드 싣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져가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더럽고 치사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면 제가 뭘 알겠어요. 저 같은 머글이 어떻게 개발자 누님의 그런 세상을 이해를 감히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어서 그런 지점 그냥 개발 총괄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결국은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무모하긴 했었지만 네.
트래킹 코드를 다 심으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실 거고 난관들도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극복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고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네. 이제 고객들과의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에 유입 뭐 가입 회원 가입수 라이크 네. 혹은 뭐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입 거기서 들어오는 회원들의 전환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네네. 그런 것 그런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확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데이터를 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너무 그 처음부터 정석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네네. 부담이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지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의 라이크 수를 데일리 단위로 트래킹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집중력과 꾸준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셔도 재밌는 트렌드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GA를 연동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됐든 그냥 이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게 결국은 저는 데이터 드리븐 UX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에요. 왜 라이크가 많지? 왜 라이크가 얘는 나는 똑같은 공을 들였는데 왜 얘는 많고 얘는 적지?
그쵸,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는 굉장히 좋은데 바로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근데 얘는 우리 브랜드 이런 포스팅들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매우 매우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들은 실제 구매 지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표들이랑 상당히 다를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럴 지표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바이럴 지표라고 하는 게 공유수라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이랑 친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이 단어가 혹은 이 포스팅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word of mouth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바이럴이 얼마나 확산성이 있었는지 앞단에서 이게 퍼널이 열려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결제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그 절대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포스팅, 내가 만든 이 비주얼 작업의 가치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고객의 전이 중에서 어떤 포인트에 의미가 있었던 넛지가 되었던 경험이었을까라고 한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고민을 해보시다 보면 이거는 이런 데이터는 그래도 이런 지점들은 나아졌었을 것 같은데 그걸 증명하는 데이터가 뭐지? 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로그인 횟수나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시크하게 말씀드리겠죠. 그럼 그때 이제 이분한테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면서 이제 그 지표 좀 뽑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딱 지금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녹음 끝나가면 면담하러 가냐고요.
저 약간 데이터 전도 교육 들은 것 같아요. 약간 신봉하고 있으시. 데이터도 만만세.
약장수 느낌이 지금 살살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민하는 지점들이랑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막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연락도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브런치에서 그 포스팅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 이메일 계정을 남겨놨거든요. 그럼 가끔씩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만나서까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요. 그냥 그때 제가 생각이 나서 막막했었던, 막연했었던.
이제 이메일 요청 쇄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찾아가겠습니다. 마켓컬리로.
제가 관심충이라 가지고 그렇게 연락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메리카노 이렇게 사들고
버그 제보만 아니라면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생각보다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어서 정말 인상 깊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위의 브랜드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손잡고 갈게요.
네. 언제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마켓컬리 오신다는 분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마켓컬리에서는 사실 저 그것 때문에 나온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럴 때 홍보하셔야 돼요.
3분 남았습니다.
UX 기획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다음에 저희 내부 그 직원들의 경험까지 이제 만지는 오퍼레이션 프로덕트 기획자분들까지 저희 전방위로 채용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티드에는 지금 포스팅이 하나만 올라가 있긴 하지만 조만간 다 올라가 있을 거라서
원티드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팀 빌딩에 굉장히 그래도 개인적인 소명이 있기는 해서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꽤 좋은 팀이라서 정말 정말 좋은 동료들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오시면 정말 같이 치열하지만 즐겁게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훈님과 일할 수 있는 기회.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에
너무 바쁘셔서
전방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슬랙에서는 저의 흔적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슬랙에서 염탐할 수 있는 기회.
지훈님한테 코드를 심어야겠어.
이게 베네핏이 되면 아무도 지훈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컬리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바이.
네, 사실 데이터라는 게 디자이너들한테 약간 뭐랄까 듣기 싫은 단어?
너무 숫자랑 안 친하잖아요.
그렇죠. 숫자랑도 안 친하고 요즘 막 KPI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이밀면은 저 그런 거 모릅니다.
포비아가 있는데 좀 요즘 그 포비아를 지훈이께서 약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데이터 하나씩 세워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청취 수가 저희에게도 소중한 데이터가 되니까 주위에 많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